VOA 세계 뉴스입니다. 백악관이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일정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의 석유 증산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산유국의 석유 증산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중동 순방 기회를 통해 에너지 안보, 다시 말해 석유 증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석유 수출국 기구 OPEC 국가들이 석유 증산을 위해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볼 것이라고 설리번 보좌관은 덧붙였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산유국에 얼마만큼의 석유를 증산해달라고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산유국 대표들과 만나 세계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양의 석유를 공급할 필요성이 있다는 일반적인 시각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11일 러시아의 해상 봉쇄로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반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각각 별도의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터키 대통령실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날 통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흑해를 통한 통로 확보 구상 계획을 위해 이제는 유엔이 행동을 취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대통령궁도 보도자료를 내고 두 정상이 흑해 내의 안전한 항행과 세계시장으로의 곡물 수출을 보장하기 위한 조정된 노력들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정상이 무역과 에너지 부문에서 경제적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는 데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일본 재무장관이 12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야기하는 도전들에 맞선 협력과 자유무역 증진 그리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식량 안보에 대한 협력에 합의했습니다. 제넷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날 스즈키 슈니치 재무상과 도쿄에서 만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또 러시아산 석유 수익이 러시아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격 상한제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일본과 다른 나라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즈키 재무상은 옐런 장관에게 국제사회가 너무나 많은 도전들에 직면해 있는 시기에 일본과 미국이 함께 공조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두 장관은 이날 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2일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방대한 영유권 주장을 무효화한 2016년 중재 판결을 준수할 것을 중국에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013년 필리핀이 남중국해 분쟁 수역에서의 중국의 공격적 행동에 대해 상설 중재재판소에 제소하고 3년 뒤 무효화 중재 판결이 내려진 지 6주년을 맞아 이날 필리핀 마닐라 주재 미국 대사관이 발표한 성명을 통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특히 블링컨 장관은 분쟁 수역인 남중국해에서 동맹국인 필리핀의 군 또는 선박, 항공기가 공격받을 경우 미국은 1951년 체결한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필리핀을 방어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이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도발적 행동을 중단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본토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의 제509 폭격비행단 소속 B2 스피릿 폭격기가 10일 호주 앰벌리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배치는 미국과 호주 간 체결한 군사태세 협정에 따른 순환 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미 공군은 B2 전략폭격기 전개를 통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해 동맹국과 우방국과의 훈련과 함께 전략적 억제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393 원정폭격대의 편대사령관인 앤드류 코즈카드 중령은 B2 전략폭격기의 호주 전개는 장거리 침투 타격 전력의 준비태세와 살상력을 과시하고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공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미한 연합훈련 일정이 가닥이 잡혔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방사포 발사와 관련해 정치적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실제 공격 능력을 시험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은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이 실제적이고 즉각적이라며 주한미군에 5세대 F-35 스텔스기를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미한 연합훈련 일정이 가닥이 잡혔습니다. 야외 실기동 훈련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의 반발이 예상돼 한반도 긴장이 한층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에 따르면 올 후반기 미한 연합 지휘소 훈련은 다음 달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실시될 전망입니다. 연례 연합 지휘소 훈련은 통상 3월에 전반기 훈련이 그리고 8월에 후반기 훈련이 이루어지는데 미한 양국군은 지난 2018년 이전까지만 해도 전반기엔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도상훈련, 즉 CPX인 키리졸브와 야외 실기동 훈련, 즉 FTX인 독수리 연습을 병행 실시하고 후반기엔 CPX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미북 정상회담 뒤 미국 측은 북한의 비핵화 노력을 뒷받침한다는 차원에서 미한 훈련을 줄줄이 연기 또는 취소하거나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한 양국군의 연합 FTX는 그동안 대대급 이하 소규모로만 진행되어 왔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되는 이번 후반기 연합훈련에 FTX를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미한 군 당국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연합대비태세 점검과 확립 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월 미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과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지난 몇 년간 이제 워게임뿐만 아니라 실기동 훈련까지도 이제 축소가 되고 실시가 하지 않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한미 연합 전투력이 좀 많이 좀 약화됐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후반기에 당장 대규모 기동 훈련을 할 수는 없지만 전시에 한미 연합군이 해야 될 전투적인 절차나 것들을 속달시키면서 차후 연도에 대규모 실기동 훈련을 할 수 있는 기반 정도를 마련하는 훈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후반기 연합훈련이 본래 FTX 중심이 아니었고 이번에 한다고 해도 준비기간 부족 때문에 소규모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각에선 최근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상황도 FTX 본격 재개 여부에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한 두 나라 군은 북한이 올 들어 20차례의 무력 시위를 벌인 가운데 7차 핵실험 준비까지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1년의 군사적 공동대응을 통해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공군 수원기지에서 화학탄 대응 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이번 주 F-35A 스텔스 전투기 등 연합 공군 전력의 비행 훈련이 예정돼 있습니다. 미 태평양 공군에 따르면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 소재 제509 폭격 비행단 소속의 B2 스텔스 폭격기가 최근 호주 공군기지에 배치됐습니다. B2 폭격기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것은 2020년 8월 이후 2년 만입니다. 미국의 3대 핵 전략 자산 중 하나로 알려진 B2 폭격기는 과거 2013년 3월 한반도 전개 시 당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심야 최고사령부 회의를 소집해 전략미사일 부대의 사격 대비 상태 진입을 지시했을 정도로 북한이 두려워하는 무기체계입니다. 이런 가운데 후반기 연합훈련의 규모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여부에 따라 한반도 긴장 수위가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 외무성은 11일 홈페이지에 실은 국제정치연구학회 연구사 리지성 명의의 글에서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미국의 핵 전략 자산들이 투입된 대규모 합동 군사 연습들이 강행되면 응분의 대응 조치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사소한 우발적 충돌로도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박원건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 외무성의 이런 반응에 대해 7차 핵실험을 위한 명분을 하나씩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전임 정부긴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중단하겠다라고 김정은한테 약속을 한 거로 지금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게 명분이 될 수 있는 거죠. 7차 핵실험을 하고 자신들의 명분을 삼거나 아니면 7차 핵실험의 명분으로 이걸 활용하거나 다 가능하겠죠.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박사는 북한이 미한연합훈련을 빌미로 7차 핵실험과 한국을 겨냥한 재래식 도발을 병행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차 박사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하려는 미국과 달리 북한은 최대한 긴장을 끌어올리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나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한반도에서 긴장이 너무 올라가는 것을 되도록이면 좀 관리하려는 입장일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북한 입장에서는 여기서 긴장을 갑자기 확 올려놔야 이제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그러니까 미국이 컴프로마이즈 할 수 있는 국면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거고요.
차 박사는 후반기 연합훈련 기간 중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가능성에 대해선 미측이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략자산 전개가 북한의 핵실험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이 카드를 써버리면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꺼낼 카드가 마땅치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도 일단 연합훈련의 정상화 자체만으로도 북한의 경고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단번에 미 전략자산 전개까지 나가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략자산 전개를 뭐 B-50이나 B-1B나 B-2나 이런 것들도 할 필요는 있지만 그거는 사실 이제 마지막 카드거든요. 핵실험을 한다 그러면 그 이제 한반도에 당연히 전개가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이제 경고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한미연합훈련, 그다음에 실도동 훈련 정도까지가 아마 압박 수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네요.
한편 미한은 현재 연례 연합훈련 이름인 지휘소 훈련을 동맹 등 단어를 넣은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한연합지휘소 훈련은 2019년 전반기엔 동맹연습으로 불렸으나 같은 해 후반기부터는 미한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 등을 의식해 연합지휘소 훈련으로 변경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방사포 발사와 관련해 정치적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실제 공격 능력을 시험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각종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를 결합해 타격수단을 다각화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이번 방사포 발사는 지난달 12일 서해상으로 5발가량을 쏜 뒤 약 한 달 만입니다. 두 차례 모두 발사 기종이 사거리 60km 내외인 240mm 구경 이하로 추정됐습니다. 북한군이 4주 만에 방사포 발사를 재개한 것은 한국을 실제로 타격하겠다는 의지와 능력을 과시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It's clear that they're not just trying to get attention. In my opinion, they're trying to build out a real military capability.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북한이 단지 관심을 바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군사 역량을 쌓기 위해 방사포를 쐈고 이는 명백히 한국의 군사 시설을 겨냥해 집중 포화를 퍼붓기 위해 고안되고 배치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방사포 외에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올해만 17차례 발사한 점을 들어 북한이 한국 중부 지역에 대한 다층적 타격 훈련을 하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They're developing, well, I think it's a kind of a layered strike doctrine. The traditional kind of tube artillery.
군사 분계선 주변에서 전통적인 박격포식 포대가 서울과 수도권을 겨누고 사거리가 조금 더 긴 미사일로 수도권 남쪽의 주한 미군을 겨냥한다는 것입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도 중단거리 방사포 공격을 선호한다며 최근 포격의 정확도와 파괴력이 강해져 전장에서 우세한 무기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rtillery is starting to become very, very precise to the extent that they're showing to be very dominant on a battlefield.
게다가 북한이 개발한 미사일의 정확도 개선 속도가 뚜렷하다며 과거 자주 빗나갔던 스커드 기반 미사일과 달리 고체 연료를 쓰는 KN-24와 초대형 방사포인 KN-25는 전 세대 무기보다 훨씬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 역시 이번 발사는 실제 훈련의 성격이 있어 보인다며 북한이 군사 영역 전반에 걸쳐 역량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 are also advancing their military capabilities across the spectrum. You know, yes, we focus on their nuclear missiles, their ICBM, or their nuclear.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능력에 집중하는 사이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KN-23과 24 기술을 발전시켜왔다는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최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에는 타격 정확도를 높여주는 유도 시스템 기술도 들어갔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The appearance is that the KN-24 or KN-25 probably does have a some form of precision guidance system.
외형상 KN-24와 25는 어떤 형태로든 유도 장치를 탑재한 것으로 보이며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가다 바다 위에 섬을 타격할 정도의 정확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베넷 연구원은 정확도뿐만 아니라 방사포에 어떤 무기를 추가로 탑재할 수 있느냐에 따라 살상 능력이 향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군이 최근 러시아에서 화학무기 탑재가 가능한 방사포를 들여온 정황이 있다며 이는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May well have a significant chemical weapons capability because they went and purchased those rockets.
만약 러시아에서 도입한 방사포가 화학무기 탑재 능력을 갖췄다면 타격의 정확도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진전된 북한의 포대의 화력에 대응하려면 미군의 전략 자산을 동원할 뿐 아니라 연합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do that by deploying assets periodically, as we've done strategic assets to Guam, F-35s to Okinawa.
한국과 일본 오키나와에 미군 F-35 전투기를 배치하고 동해에 항모 전단을 보낸 것처럼 미한 동맹에 균열이 없다는 것을 북한에 계속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은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이 실제적이고 즉각적이라며 중한미군에 5세대 F-35 스텔스기를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전 장관은 11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북한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중국에 대해서도 강력한 억지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전 장관은 또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들과 단결해 중국의 강압에 맞서고 안보 협의체인 쿼드 가입을 강력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타이완 유사시 미국이 개입하는 경우 한국도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에스퍼 전 장관은 트럼프 정부 때인 2019년 7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국방장관을 역임했으며 그 직전에는 육군 장관을 지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최근 회고록 성스러운 맹세를 낸 에스퍼 전 장관을 인터뷰했습니다.
에스퍼 전 장관님, 회고록 성스러운 맹세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장관께 여러 번 압박했다고 밝히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결심은 얼마나 완고했습니까? 실제로 철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높았나요?
Well, he was determined to the point that he brought it up constantly, not just withdrawing from, of course, Korea, but also withdrawing from the NATO alliance and withdrawing troops from Japan also.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은 단호했고 끊임없이 이를 언급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일본에서도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했죠. 꽤 자주 이 문제를 언급했고 저와 몇몇 강요들이 만류했습니다. 우리는 미군 철수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제 생각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됐다면 계속 미군 철수를 추진했을 것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막는 것이 국방장관직을 지킨 이유 중 하나였다고 밝히셨는데요. 당시 트럼프 정부 고위 당국자들도 미군 철수에 대해 에스퍼 전 장관님과 같은 생각이었습니까?
Well, Secretary of State Pompeo also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our allies all around the world, but also in Korea, of course, as well. And so he was supportive of my position, our position.
폼페오 전 국무장관도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미국의 동맹들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따라서 폼페오 전 장관은 제 입장을 지지했죠. 마크 밀리 합참의장도 지지했고요. 하지만 백악관에서 누가 대통령을 반대쪽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미군 철수나 감축 의견에 대해 항상 경계를 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 의견이 제시됐을 때 안보와 관계적 측면에서의 단점을 제시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2020년 6월 1일 이후 트럼프 정부 임기 마지막에 지킬 4개의 노 원칙을 정했습니다. 불필요한 전쟁을 하지 않으며 전략적인 후퇴를 하지 않고 국방부를 정치화하지 않으며 군을 오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일본, 나토 등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것은 전략적 후퇴라고 판단했고 이를 막기 위해 트럼프 정부 말기에 매우 유의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지난해 3월 타결한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에 따라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13.9% 인상됐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제시한 50% 인상,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400% 인상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이 얼마나 더 부담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Well, I look at South Korea like I look at all of our allies around the globe, NATO in particular. My view is that everybody should live up to their defense commitments.
저는 한국과 전 세계의 모든 미국의 동맹에 대해 같은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나토의 모든 회원국들이 국방 예산을 국내 총생산 대비 2% 수준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집단 안보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주둔국이 50대 50으로 부담하는 것이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과 일본, 한국이 모두 해당됩니다. 당시 제가 알기로는 한국은 주둔 비용의 3분의 1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은 우리가 50대 50에서 협상을 시작해 동맹의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동맹을 매우 중시하고 한국과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분담금이 동맹을 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은 사람들은 방위비 분담금이 미국 재무부로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주한미군 지원 비용의 90% 이상이 한국 경제로 돌아가고 특히 한국인 근로자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양측에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유한 친구들과 동맹들에게 부담을 나누자고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전 세계 12위 안에 손꼽히는 경제대국이며 번영하는 자본주의 국가, 훌륭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한국과 미국의 국방을 위해 더 부담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가 경상북도 성주에 주한미군 사드기지 정상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회고록에서 사드 포대에 배치된 미군의 생활 여건이 너무 열악해 한국 정부에 거듭 문제를 제기했지만 한국 정부가 조치를 3년이나 미룬 것은 동맹이 동맹을 대하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재임 기간 한국이 미국을 동맹으로서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나요?
I think in this regard it's absolutely true. Look, I visited the THAAD site in 2018, the first time I was there, and I was told it was going to be resolved soon. I mean, we had American soldiers trapped.
이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습니다. 저는 2018년 사드 기지를 처음 방문했고, 당시 한국 측이 곧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군 병사들이 기지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자원을 제공하기가 힘들었습니다. 2, 3년 뒤에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의 한국 병사들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대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군 병사들도 그렇게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맹으로서 우리는 서로를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시 상황은 한국 국내 정치뿐 아니라 지정학적 요인도 있었습니다. 중국은 사드 기지에 대해 매우 화가 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협력 관계를 가진다면 완전한 협력 관계여야 하고 다른 요인들을 고려한다고 해도 병사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스퍼 장관님, 재임 당시 한국을 집권했던 문재인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 균형 외교를 추구하면서 미국과는 안보, 중국과는 경제 협력을 추구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이러한 입장이 실행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Well, I recognize the realities of the situation, right? China's right next door. To South Korea, China is your biggest trading partner. But look, China is a big trading partner for us.
한국이 처한 현실을 저도 인식합니다. 한국은 중국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 중국이 가장 큰 교역국이죠. 하지만 중국은 미국에도 가장 큰 교역국입니다. 결국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약화시키고 이웃 국가들을 강압하려는 공산주의 국가를 상대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협을 하려 한다면 옳은 가치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중국을 경제적 파트너, 미국을 안보 파트너로 정하는 것은 오랜 기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시점에는 각국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쪽에 더 가까이 기댈 것인가, 중국에 굽실거릴 것인가. 중국은 한국과 호주 등의 경제적 강압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압박할 때마다 굽실거린다고 해서 상황이 더 쉬워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중국의 나쁜 행동에 맞서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님 재임 당시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입장을 밝혔다가 연장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는데요. 지소미아가 미한일 삼각협력에 어떤 구체적인 도움이 됩니까?
Look, it's very important in terms of basics of it, which are the ability to share sensitive information quickly. So think about the scenario if we understand that North Korea.
민감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기본적 능력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이 한국에 대해 탄도미사일 공격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기지들도 겨냥할 것이고 일본도 겨냥할 수 있습니다. 세 나라가 신속하고 빈틈없이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는 능력은 우리의 집단 안보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세 나라 간 유대관계가 강해집니다.
회고록에 한국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 쿼드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미국 등 4개국은 신규 회원국을 받을 절차가 아직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의 쿼드 가입이 미국에 어떤 이익을 줍니까?
Well, I look at Korea. It has such a great history, a proud people. We have a very strong economy, a very robust democracy, a technological leader, a big trading partner.
한국은 훌륭한 역사, 자랑스러운 국민, 매우 강력한 경제, 강력한 민주주의를 가진 기술 선도국이자 큰 교역국입니다. 쿼드의 다른 회원국들을 보면 한국이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은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역할을 한층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 쿼드 회원국들이 추가 가입국을 초대하지 않는다고 해도 한국이 그 문을 강하게 두드리며 가입을 밀어붙여 퀸트로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유사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했고 이번 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한 통합국방협의체 키드에서도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이 있을까요?
Well, I think the messaging of it is important to begin with. Adversaries in the region, in this case North Korea, understand that the extended deterrence does extend to South Korea.
고위 관리들 사이에 회의를 하고 연합훈련을 하며 기동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확장 억제가 존재하고 강력하며 실행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들입니다. 미국은 폭격기를 전 세계로 임무 수행을 보내는데 이 폭격기들은 많은 경우 전술핵 탑재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한국군도 훈련시키는데 최근 미군군 F-35 전투기가 한국에 전개해 한국군 F-35 전투기와 함께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이러한 연합훈련은 전술적 측면에서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정치적 측면에서는 동맹의 힘을 보여주고 함께 훈련하는 의지를 과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지난해 12월 타이완의 유사는 일본의 유사이며 일미동맹의 유사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는데요.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했을 경우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한국군도 타이완을 수호하는 미군을 지원해 군사 개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I'd have to dig into the treaty and to give you a real, you know, good answer on that. But let me say this much: it's hard to conceive of a conflict.
좋은 답을 드리려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정도 말씀드리죠. 타이완 해협에서 중국과 타이완 사이의 충돌이 발생해 미국이 개입하는 경우에 일본과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하지 않는 상황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전쟁 수행 지원이 됐든 무역과 경제 교역 중단이 됐든 말입니다. 타이완 유사시 영내 국가들은 분쟁에 말려 들어갈 것이며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조약 의무와 관련해 국무부와 한국 외교부가 충분히 점검해 볼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충돌은 두 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해 말 VOA에 미한 군 당국의 새로운 작전 계획에 중국 인민해방군 대응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비상 대응 방안을 담아야 할까요?
Well, look, we should always be updating our operational plans, our war plans. It's what we do in the military for contingencies all around the world. And with regard to our Korean allies, we do it with.
우리는 전 세계의 긴급 사태에 대응해 작전 계획과 전쟁 계획을 언제나 갱신합니다. 동맹인 한국과도 한반도에서 위협뿐 아니라 모든 긴급 사태에 확실히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해군 혹은 해양 민병대 배치 등 중국이 영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대응책도 나옵니다. 한반도 상에서도 중국은 1950년대 한국전쟁에 개입했죠. 이러한 모든 긴급 사태에 대해 우리는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며 방위조약의 모든 측면에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작전 계획에 중국 인민해방군 대응책은 얻는 것이 새로운 움직임입니까? 지금까지는 주로 북한의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구상한 것 아니었습니까?
Of course, it's mostly focused on North Korea, but again, you have to consider all different factors that may shape that war plan as well.
물론입니다. 미한 작전 계획은 주로 북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쟁 계획에 영향을 줄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외부 개입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는 한반도에서 남북 간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중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할 것입니다. 북한에 물자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외교적, 정치적 측면도 고려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모라토리엄은 트럼프 정부의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무엇을 잘못해서 북한이 도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입니까?
Well, it is true that President Trump's unconventional diplomacy was successful in terms of achieving a moratorium on nuclear testing.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적인 외교가 핵실험과 ICBM 시험 유예를 달성하는 데 성공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죠. 바이든 정부는 취임 후 초반에 다른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동시에 여러 다른 요인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전 세계는 현재 러시아의 부당한 우크라이나 침공과 비극적인 살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 등 여러 문제를 겪고 있고 김정은은 다시 관심을 받으려 한다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관심을 끌려는 것이죠. 새로운 정부가 일본과 같은 영내 동맹과 함께 북한에 대한 공동의 접근법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 더 다자적으로 단호하면서도 공정하게 접근한다면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미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Well, I certainly wouldn't overreact to it, but on the other hand, I think I believe in some type of response, and we've done that in the past. So I know that the between the
과잉 반응하지는 않겠습니다. 반면 우리가 과거에 썼던 대응법을 저는 신뢰합니다. 정치 지도부와 군사 지도부 사이에 이런 여러 다른 접근법을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회고록에 주한미군의 4세대 전투기를 5세대 F-35 스텔스기로 대체하고 싶었지만 한국의 정치적 분위기와 북한의 반응 등을 감안할 때 추진이 쉽지 않았다고 밝히셨습니다. 지금은 추진하기에 적기라고 보십니까?
I think we should have the most modern capabilities as far forward as possible and clearly threat on from North Korea is real and it would be immediate.
우리는 가장 최신의 역량을 가능한 한 가장 전방에 배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김정은이 무슨 일을 저지르겠다고 한다면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은 실제적이고 즉각적입니다. 저는 가장 최신의 역량을 전방에 배치해야 한다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전투 공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면 그 최신 역량은 한반도의 경우 F-35 배치가 될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과 미국 전투기가 연합훈련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또한 북한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에 대해서도 강력한 억지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재임 당시 한반도 관련 현안들과 북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억제하는 방안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대니엘 클린턴 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1일부터 15일까지 캄보디아와 일본을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실은 11일 보도자료에서 클린턴 브링크 차관보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프락소콘 부총리 겸 외무장관을 비롯한 고위 권리와 만나 양자관계와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에 대한 미국의 지원, 역내 현안과 국제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도쿄에선 클린턴 브링크 차관보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피살과 관련해 일본 국민들에게 조의를 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광범위한 역내와 국제적 사안에 걸친 미국과 일본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논의하고 진전시키기 위해 일본 고위 당국자와 회동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의 초석이며 우리의 광범위한 협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잔혹하고 불법적인 전쟁을 포함한 국제적 도전에 맞서는 데 필수적이었다고 대변인실은 밝혔습니다. 대변인 씨는 이날 별도의 보도자료에서 데릭 촐릿 국무부 선임 고문이 11일과 12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전했습니다.
대변인실에 따르면 촐릿 고문은 방한 기간 한국 정부 관리와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와 만나 미한 동맹 강화 방안과 더불어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과 계속되는 미얀마 사태를 포함한 역내와 국제 문제에 대해 조율할 예정입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피격 사망에 애도를 표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관도 애도의 뜻을 전하며 미일 동맹이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9일 기시노부오 일본 방위상과 전화통화를 갖고 충격적이고 무분별한 아베 전 총리 피살 사건에 대해 진심 어린 애도를 표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두 지도자가 미일 동맹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지역의 유산을 남긴 아베 전 총리의 과감하고 통찰력 있는 지도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아베 전 총리가 옹호한 비전인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의 헌신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아베 전 총리는 지난 8일 오전 일본 오사카 근처인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가두 유세를 하던 도중 전직 해상자위대원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존 아킬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도 일본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슬픔을 표했습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9일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그의 삶과 헌신은 세계가 안전하고 더 번영하는 미래를 꿈꾸도록 영감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베 전 총리의 용기 있는 리더십과 비범한 비전은 일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을 하나로 모았으며 세계를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아베 전 총리는 일본을 세계 무대에서 더 큰 번영과 명성으로 이끈 행동과 결과의 지도자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라며 아베 전 총리가 이를 희망의 동맹으로 언급한 것에는 그의 성격과 세계 정세에 대한 전망이 잘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그는 양국 간 우호를 다지고 우리의 공통가치를 공유하는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심화함으로써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며 커드와 같은 오늘날 역내 발전은 아베 전 총리의 노력 덕분이라고 전했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2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분향소가 마련된 서울의 일본 대사관 공보문화원을 찾아 조문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문록에 아시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고 아베 신조 전 총리님의 명복을 기원한다며 유족과 일본 국민에게도 깊은 위로를 표한다고 적었습니다. 또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한국과 일본이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의 한일관계 복원 의지를 강조해온 만큼 자민당 내 최대 개파를 이끌었던 아베 전 총리를 애도하는 행보를 보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조문과 별도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전징석 국회 부의장, 중진 의원들로 구성된 조문사절단을 일본에 파견키로 했습니다. 북한 해커들이 미국의 IT 기업이나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위장 취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미국 사이버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최근에 가치 급락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암호화폐 해킹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신미국 안보센터의 제이슨 바틀렛 연구원은 11일 북한 정보기술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위장 취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Certainly isn't new, but it is becoming more to light. So while this isn't new,
바틀렛 연구원은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앞서 중국과 러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북한 IT 노동자들이 북한 정권을 위해 불법적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의 지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한정된 자원을 특정 제재 회피 기술에 계속 투자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효과가 있다는 뜻이며 이는 국제사회가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주로 중국과 러시아 등 우방국에서 일하던 북한 해커들이 미국의 IT 기업이나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위장 취업하려 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y actually are the employees. You know, the chance they can rise to the ranks, there's a chance they can also find
위장 취업한 북한 해커들의 목적이 단순히 해외에서 돈을 벌어 북한 정권에 상납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면 미국 기업에 위장 취업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바틀렛 연구원은 위장 취업을 통해 정규 직원이 되면 승진할 기회가 있다며 그렇게 되면 내부 정보에 합법적으로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다양한 금융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이 민간 부문과 암호화폐 기업 그리고 미국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다양화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정부나 공공기관에 스파이로 잠입하는 것처럼 위장 취업을 통해 보안사항 변동이나 민감한 내부 정보 등에 좀 더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점을 노리고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안보 분야 민간 연구소인 발렌스 글로벌의 매튜화 연구원도 북한 공작원의 미국 IT 기업 위장 취업은 북한의 기존 활동 패턴 안에 있으면서도 최근 급증하고 있는 움직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IT 회사나 사이버 보안 회사 등을 목표로 삼는 것은 관련 분야의 동향을 더 자세히 탐색하고 암호화폐 공간의 잠재적 보안 취약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You know, an IT company or a cybersecurity company, they can learn more about.
두 전문가들은 또 최근 암호화폐 가치의 급락으로 북한이 지난해 탈취한 암호화폐 가치가 크게 하락했다는 최근 보도와 관련해 북한이 기존 암호화폐 탈취 전략을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해킹에 드는 비용이 적은 대비해 잠재적 이득은 여전히 크다며 국제 시스템 차원의 규제도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북한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공략 대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CNN 방송은 북한이 해커들을 해외 IT 회사나 암호화폐 관련 회사에 위장 취업시켜 외화를 벌도록 하고 있다고 10일 보도했습니다. CNN은 지난 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암호화폐 스타트업 설립자가 미 연방수사국 FBI로부터 지난해 여름 고용한 IT 개발자가 북한 공작원이며 수만 달러에 달하는 월급을 북한에 송금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약 30만 달러에 달하는 연봉을 벌 수 있는 숙련된 북한 해커들이 위장 취업을 통해 최대 90% 이상의 임금을 북한 당국에 상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연방수사국 FBI도 지난 5월 발표한 합동주의보를 통해 북한의 IT 기술자들이 신분을 숨긴 채 활동하며 거액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주의보에서 북한은 고도로 훈련된 IT 인력을 전 세계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IT 노동자들이 북한 국적이 아닌 것처럼 가장한 상태에서 취업하려는 시도에 경보를 울리기 위해 국제사회와 민간, 공공부문에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위반 행위에 관여하거나 지원하는 개인과 기관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 지정을 포함해 잠재적 법적 조치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이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국가로 재지정하며 신종 코로나 통제 조치와 봄 가뭄이 맞물려 주민들의 식량 안보가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투명한 통계를 바탕으로 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11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했습니다. 지난 3월에 이어 또다시 북한을 전반적으로 식량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국가로 분류하고 외부 지원이 필요한 46개국에 포함한 겁니다. 북한이 이처럼 외부 식량 지원을 받아야 하는 나라로 꼽힌 건 FAO가 해당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07년 이래 16년째입니다. FAO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 대다수가 적은 수준의 식량 섭취로 고통받고 있으며 다양한 식품군을 골고루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 대유행 확산 통제 조치로 경제적 제약이 늘면서 필수 농산물과 인도적 물품 수입이 크게 감소해 북한 주민들의 식량 안보 취약성은 더욱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지난 4월과 5월 사이 북한의 강수량이 평균 이하를 기록해 지난달 강수량이 증가했음에도 2022년 작물 수확 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식량 부족으로 외국에서 필수적으로 수입했어야 할 곡물량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보고서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 사이 북한의 외부 식량 수입 추산량을 106만 3천 톤으로 계산한 바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에 따른 북한의 국경 봉쇄와 여행 금지 조치로 국제 직원들이 전원 철수하면서 가뜩이나 수집이 어려운 북한 내 식량 부족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워진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보고서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며 국제기구들이 이제 다른 접근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국무부 대북 지원감시단으로 활동한 북한 경제 전문가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 대학 교수는 1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제기구들이 성의 없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o they're just sort of guessing. And they're guessing on a very important thing, you know, feed people how much food they have. So I think they're... I haven't read this report, but I've read plenty.
북한 주민을 위해 정확히 얼마큼의 식량이 필요한지 등 중요한 문제들을 그저 추측만 하고 있다는 것이 실망스럽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관련 기구들이 북한 식량난의 근본 원인인 농업 집단화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도전에 나선 적이 전혀 없다며 이런 부분을 진정성 있게 다루지 못한다면 한심한 수준에 그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연구원도 이날 VOA에 과연 어느 정도 FAO의 보고서 내용을 신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스탠가론 선임연구원은 양질의 통계를 얻기 위한 접근과 현장 방문 능력이 없다면 식량 부족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북한과 관련해서는 국제기구와 NGO 모두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관련 보고서들은 국제 기부자들의 대북 지원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며 하지만 투명한 정보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전쟁으로 식량 비용과 부족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국제 기부자들이 점차 제한된 자원을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더욱 그렇다고 스탠가론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오후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22도, 낮 최고기온 25도 예상됩니다. 남포는 아침 최저 22도, 낮 26도, 양덕 아침 20도, 낮 22도, 신의주 아침 22도, 낮 25도, 구성 아침 21도, 낮 24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오후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19도, 낮 최고기온 28도, 강계 아침 20도, 낮 27도, 희천 아침 21도, 낮 25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오후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은 23도, 낮 25도, 개성 아침 22도, 낮 25도, 사리원 아침 22도, 낮 26도, 신계 아침 21도, 낮 24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오후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21도, 낮 24도, 장전 아침 20도, 낮 24도, 평강 아침 19도, 낮 23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 오전 오후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20도, 낮 23도, 장진 아침 15도, 낮 19도, 청진 아침 19도, 낮 22도, 김책 아침 19도, 낮 22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오전 오후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16도, 낮 25도, 김영권 아침 13도, 낮 20도, 삼지연 아침 13도, 낮 21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고 동해 북부 먼바다는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한때 비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 먼바다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7월 13일 수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 정권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겠다고 다짐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지난해 이란과 간접 대화를 갖고 2015년 체결된 이란 핵 합의에 함께 복귀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공식 명칭이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이라는 이란 핵 합의는 이란 핵 프로그램을 엄격히 억제하고 그 대신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8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 탈퇴를 발표했습니다. 그 후 이란은 핵 합의를 어기고 핵 활동을 강화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우라늄 농축을 확대하고 핵 연료를 늘리며 원심 분리기를 개발해 국제 원자력 기구의 감시 활동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간접 대화가 몇 달 동안 지체됐지만 이란 핵 합의의 공동 복귀 문제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즉각 결론을 내리고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룬 핵 합의를 이행할 준비가 돼 있지만 협상은 몇 달 동안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가능하려면 테헤란은 이란 핵 합의의 범위를 벗어나는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란은 극히 위험하고 또 핵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핵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란 핵 합의에 공동 복귀하려는 이유이며 우리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 계속 공동 복귀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핵 합의에 공동 복귀하는 것이 핵 비확산 체제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협상이 이루어지려면 이란이 핵 합의와 무관한 요구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이란이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면 이란 핵 합의에 신속하게 복귀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해왔다며 만일 이란이 그렇지 않을 경우 핵 합의에 상호 복귀할 가능성은 위험에 처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과 만나 마약 밀수, 불법 이민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 앞서 미국은 펜타닐과 마약 밀수를 막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21 회계연도에 미 세관 당국이 압수한 마약은 약 4,800kg에 달하는데 이는 지난 2020 회계연도에 압수한 2,000kg 그리고 2019 회계연도에 1,200kg에서 크게 늘어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에 시작한 마약 밀수 단속을 위해서 1,300명의 추가 인력을 배치해 지금까지 3,000명 이상을 붙잡았다고 말했습니다. 멕시코로부터 유입되는 마약 문제 외에도 미국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이주 문제 역시 주요 사안입니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 국경을 넘은 불법 이민자 수는 23만 9천 명이 넘었고 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미국 국경을 넘으려다가 50명 이상의 이주자가 사망한 사건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국과 멕시코는 합법적 이주의 기회를 늘리는 데 합의했다며 특히 멕시코로부터의 합법적 이주 증가는 미국 내의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잠재적으로 가격 안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문제와 국경에서의 도전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멕시코 양국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특히 불법 이민자 문제와 관련해 현상 유지 정책 고수가 아닌 변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12일 차세대 우주 망원경인 제임스 웹이 촬영한 우주사진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나사가 이날 공개한 사진은 남쪽 꼬리 성운과 소운아군인 스테판의 우중주, 용골자리 성운 사진 등입니다. 남쪽 꼬리 성운은 지름만 약 0.5광년에 달하는 성운으로 망원경을 통해 죽어가는 별 주변으로 가스구름이 팽창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스테판의 우중주는 1877년 최초로 발견된 소은하군으로 나사는 이 은하군의 사진을 공개하며 은하들이 중력작용에 춤을 추면서 서로 끌어당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사는 또 지구에서 약 7600광년 떨어져 있는 용골자리 성운의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습니다. 이 성운에서는 태양보다 몇 배나 더 큰 대형별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나사는 이날 발표에서 지구에서 1150광년 떨어진 외계 행성에서 수증기 형태의 물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사는 웹 망원경을 통해서 외계 행성 WASP-96b의 분광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행성의 대기에서 수증기를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사는 이번 발표에 대해 웹 망원경이 전례 없는 대기 분석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고 말했습니다. 나사의 이날 발표에 하루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SMACS 0723으로 알려진 은하단의 모습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이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는 전 세계에 미국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이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일정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의 석유 증산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잭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산유국의 석유 증산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중동 순방 기회를 통해서 에너지 안보, 다시 말해 석유 증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석유 수출기구 OPEC 국가들이 석유 증산을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볼 것이라고 설리번 보좌관은 덧붙였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산유국에 얼마만큼의 석유를 증산해달라고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산유국 대표들과 만나 세계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양의 석유를 공급할 필요성이 있다는 일반적인 시각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재무장관이 12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야기하는 도전들에 맞선 협력과 자유무역 증진,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식량 안보에 대한 협력에 합의했습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날 스즈키 슈니치 재무상과 도쿄에서 만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또 러시아산 석유 수익이 러시아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격 상한제를 추진하고 있는 데에서 일본과 다른 나라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즈키 재무상은 옐런 장관에게 국제사회가 너무나 많은 도전들에 직면해 있는 시기에 일본과 미국이 함께 공조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두 장관은 이날 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